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7일 하와이 진주만에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만납니다. 두 정상 간 만남은 1941년 일본의 기습 공격으로 숨진 2,400명을 애도하기 위해 마련된 진주만 추모관에서 이뤄집니다. 아베 총리는 이곳에 방문하는 최초의 일본 총리지만 그의 보좌진들은 이번 방문의 목적은 미국의 2차 세계대전 참전을 유발한 공격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 출국 전 기자들에게 전쟁의 참화를 결국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전 세계의 미래를 위한 이 같은 약속과 화해의 가치를 말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베 총리는 하와이에 도착해 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 등 군인들의 유해가 안치돼 있는 태평양 국립묘지에 헌화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27일 오키나와현 미군기지 이전 공사를 9개월 만에 재개했습니다. 나고시 헤노코에서 이날 공사가 재개됐고 약 200명의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이 지역에 새로운 활주로를 건설해 같은 현내 후텐마 비행장을 옮기려 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현 오나가 다케시 지사는 이러한 움직임에 반대하며 미군기지가 현 밖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텐마 기지를 헤노코로 이전하는 문제를 놓고 일본 정부와 오키나와현 간 벌어진 소송전에서 정부가 최종 승리했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20일 오나가 지사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홍콩에서 25일 75살 남성이 H7N9형 조류 독감으로 사망했다고 홍콩 보건부가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홍콩에서 올겨울 들어 처음 발생한 조류 독감 감염자입니다. 이 남성은 이달 초 중국 광둥성 둥관시를 방문하던 당시 가슴 통증을 느껴 현지 병원에 입원했다가 홍콩으로 복귀해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홍콩 방역당국은 그와 접촉한 사람이 50명을 넘는다며 이들을 격리 수용하는 등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H5N6형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유입돼 닭 수천만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올겨울 7명이 H7N9형 조류독감에 감염돼 2명이 사망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미국의 국방 예산법을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7일 성명에서 미국의 이번 국방 예산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권한을 약화시켜 그의 임기 초반 반러시아 정책을 강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달 초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를 통과한 6,187억 달러 규모의 국방 예산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러시아는 그러나 미국의 미사일 방어 계획은 러시아와의 핵전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이자 미국이 전략 지역에서 독자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옛 소련 국가들의 경제와 국방 분야의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6일 소련 해체 25주년을 맞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옛 소련 국가 정상들과의 회동에서 1991년 당시 소련 붕괴는 재난이었다며 옛 소련의 새로운 통합을 주장했습니다. 이날 회동에는 아르메니아와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정상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모임에서는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 경제연합과 포괄적 안보조약기구 정상회의도 비공식적으로 열렸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들 정상들에게 기업의 우호적인 경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각국이 경제 성장을 이루는 데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6년째 가택연금 중인 이란 야당 지도자 메흐디 카루비가 당내 사무총장직을 사임했습니다. 카루비 사무총장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내셔널 트러스트당에 보낸 서한에서 자신의 사임은 내년 5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단결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혔습니다. 카루비 사무총장은 또 2011년 이후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 같은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도 알 수 없는 만큼 동료들에게 자신의 사임 결정을 수용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비현실적인 선수, 역대 최고의 체조 선수, 이 운동선수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한 몸에 받은 이 선수는 미국 여자 체조 선수 시몬 바일스입니다. 바일스는 올해 열린 리우 올림픽에서 4관왕에 오르며 최고의 한 해를 보냈는데요. 이번에 AP통신이 선정한 2016 올해의 여자 선수에 선정됐습니다. 바일스는 흑인 선수는 체조 선수로 성공하기 어렵다는 신체적 약점과 145cm에 불과한 작은 키를 모두 극복하고 최고의 선수로 거듭났는데요. 자신의 이름을 딴 바일스라는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할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이에 언론들은 여성의 범주에 묶어두기 힘들 정도로 남녀 통틀어 올 한해 최고의 선수임에 틀림없다는 찬사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2위에는 미국 여자 수영 선수로 역시 리우 올림픽에서 금메달 4개를 따낸 케이티 러데키가 올랐고요. 역대 메이저 테니스 대회 여자 단식 최다 우승 동률을 이룬 서리나 윌리엄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 선수로 뽑힌 선수들 모두 뛰어난 실력도 실력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또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줬다고 다수의 언론은 평가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8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구름 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12월 28일 수요일 북한은 밤까지 동해안에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0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4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3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볼 텐데요. 먼저 평양은 영하 9도에서 영하 2도, 신의주 영하 12도에서 영하 3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8도에서 영상 1도, 함흥 영하 8도에서 영상 3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8도에서 영하 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내탈리 콜의 노래입니다. This will be 영원한 사랑이 될 거예요 라는 곡의 내용의 곡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화요일 이 태평양 전쟁의 시발점이었던 하와이 진주만을 공식 방문하는데요. 중국 정부가 쇼를 하지 말고 침략 행위를 진정으로 반성하라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새해 주요 방위 사업의 지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국방수권법이 지난주에 발효됐는데요. 이 법 조항 중에 시리아 반군을 계속 지원하는 내용을 러시아 정부가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어서 전 국민이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소득을 보장해준다는 이른바 기본소득제를 핀란드에서 새해부터 시범 실시한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하와이 진주만 방문 소식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네, 월요일 하와이에 도착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화요일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하와이 진주만을 공식 방문합니다. 일본 현직 총리로서는 처음 미국 대통령과 함께 진주만을 찾는 건데요. 미국 언론과 외신들은 역사적인 방문이라면서 이번 방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 이 진주만이 과거 태평양 전쟁의 시발점이었죠?
맞습니다. 지난 1941년 12월 일본의 가미가제 자살 공격대를 포함한 연합 함대가 이 선전포고 없이 진주만의 미 태평양 함대를 기습 공격함으로써 2차 대전의 포화가 번지게 된 곳입니다. 전쟁은 결국 4년이 채 안 된 지난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미국 등 연합군에 전면 항복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네. 자, 2차 대전을 일으킨 일본의 정상이 이 미국 대통령과 함께 현지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역사적이라고 평가를 하는 걸 텐데요. 자, 그럼 전쟁을 일으킨 것을 사과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이 화요일에 일제히 이 소식을 주요 기사로 다루고 있었는데요. 아베 총리가 반성의 뜻은 밝히겠지만 사죄는 하지 않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다시는 전쟁의 참화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부전결의를 강조하고 미국과 화해하는 의미를 내세우는 선에서 이번 진주만 방문이 기록되길 총리실 측은 원한다고 일본의 매체들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베 총리가 월요일 하와이에 도착했다고 전해주셨는데 첫날 일정을 좀 들어볼까요?
예, 아베 총리는 하와이에 도착하자마자 이 진주만 공격으로 희생된 미군 병사들이 묻힌 미국 국립 태평양 기념묘지를 방문해서 헌화한 뒤에 묵념했습니다. 이후에는 주로 하와이 현지 일본인들의 흔적을 찾는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일본계 이민자들의 묘지, 그리고 지난 2001년 2월 호놀룰루 주변 해역에서 미국 잠수함과 충돌해서 침몰한 우와지마 수산 고등학교 실습선 에히메호 희생자 위령비를 방문했고요. 또 일본군 카미가제 자살 공격대원이었던 이이다 후사타 해군 중자 묘비를 찾기도 했습니다.
예, 그 화요일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예,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먼저 하와이 현지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어서 두 정상은 애리조나 추념관을 방문해서 헌화하는데요. 예, 애리조나 추념관은 일본군의 진주만 공습 당시 침몰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미 해군 애리조나함을 기억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헌화 후에 두 정상이 차례로 연설할 계획인데요. 연설에서 아베 총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전쟁의 참화를 다시는 반복하지 말자는 의지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예. 자, 오바마 대통령은 어떤 내용으로 연설을 합니까?
예, 오바마 대통령은 이 전쟁의 당사국이었던 두 나라가 고통스러운 역사를 극복하고 이 가장 가까운 동맹이자 친구가 되는 과정을 강조할 것이라고 대니얼 크리텐브링크 백악관 국가안전보장위원회 아시아 선임국장이 말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중국 정부가 아베 총리의 진주만 방문 일정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군요.
예, 그렇습니다. 화춘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화요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아베 총리의 진주만 방문 일정이 쇼, 그러니까 이 보여주기에만 치우친 거칠애라고 비판하면서 일본이 침략 행위를 사과하지 않으면 화해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예, 화춘잉 대변인은 진주만 방문으로 2차 대전과 관련한 역사를 청산하겠다는 건 일본의 일방적인 바람이라고 평가절하했고요. 2차 대전에서 큰 희생을 치른 중국 그리고 아시아 이웃나라들과의 화해가 없으면 일본은 역사의 책장을 넘길 수 없다. 진정으로 침략의 역사를 반성하는 게 화해를 실현하는 열쇠고 우리는 이와 관련한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새해 방위비 지출 근거 법규를 놓고 러시아 정부가 반발하고 나섰다고요?
네, 미국 정부가 얼마 전에 201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이라는 걸 발효시켰는데요. 이 상하원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한 뒤에 금요일 이 오바마 대통령 서명으로 효력이 발효됐습니다. 고급 테러 관련자들을 가두는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지하지 못하게 하는 의회 요청을 비롯한 미국의 최신 방위 현안을 반영하는 한편 이 새 회계연도 방위 관련 지출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러시아 정부가 이 법규의 시리아 관련 조항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예. 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비판한 겁니까?
예, 새 국방수권법에는 이 시리아 반군에게 대공무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무기 지원 종목 제한을 풀어주는 조항을 비롯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한 해 동안 도움을 확대하고 유지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미국은 최근 세계에서 가장 격렬한 무력 분쟁이 이어져 온 곳 가운데 하나인 이 시리아 내전에서 다른 서방 국가들과 함께 온건 반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자국민을 살상하는 등 인권 탄압을 저질렀다고 보고 이에 맞서는 세력을 돕기 위한 목적입니다.
네, 이 러시아 측의 주장은 뭡니까?
예, 러시아 외무부는 화요일 이 마리아 자하로바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이 국방수권법은 반정부 조직에 휴대용 로켓포를 포함한 살상무기를 제공하는 길을 열어줬다면서 가짜 온건 반군의 손에 넘어간 이 무기들이 지하디스트, 이슬람 테러분자들에게 흘러들어갈 것을 오바마 행정부도 모르지 않을 거고 결국은 테러분자들을 지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 측의 이런 비판 내용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예, 올 들어 시리아 내전에 러시아군이 본격적으로 개입하면서 이 온건 반군이 수세에 몰리자 미국 정치권은 반군들을 대공무기로 무장시키는 방안을 추진해 왔는데요. 이 계획이 이번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겁니다.
예.
예, 하지만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다음 달에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실제로 시리아 반군을 대공무기로 무장시키게 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의 국방장관으로 내정된 제임스 매티스 장군도 온건 반군의 무장투쟁을 지원하는 시기를 이미 놓쳤다고 올해 초 의회에서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예, 러시아는 실제로 시리아 정부를 지원하고 있죠?
맞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시리아 내전 초기부터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지원하고 있고요. 최근 가장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던 알레포 전투에서는 올 7월부터 러시아군이 본격 개입해서 시리아 정부군과 함께 반군 지역에 대한 고립 작전을 진행해서 이재민 30여만 명이 발생하는 등 민간인 피해가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네, 자, 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미 국방수권법의 또 다른 조항도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같은 논평에서 미국의 새 국방수권법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점령을 중단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에 대한 공격적인 행위를 멈출 때까지 러시아와의 협력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병합한 건 무력을 사용한 강제 행위가 아니라 크림 주민들의 자발적인 결정이었다면서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예. 반면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에 돌려줘야 한다 이런 입장이죠.
맞습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2년 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무력 병합한 직후부터 퇴각을 요구하면서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다 러시아가 이 크림반도 주변에 반우크라이나 정부 세력을 부추겨서 이 분쟁을 확대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주변국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의 북대서양조약기구 소속 병력과 장비 배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핀란드에서 전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정책을 시행한다는 소식이네요.
예, 요즘 서방에서는 사람마다 이 소득이 높고 낮은 정도나 재산 상황과는 관계없이 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지급해준다는 개념인 기본소득보장제도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북유럽의 복지국가로 잘 알려진 핀란드 정부가 이 새해가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이 기본소득제를 시범 실시합니다.
네, 이 어떤 사람들에게 얼마씩 지급이 되는 거죠?
예, 기본소득이란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수준의 일정 수입을 보장하는 건데요. 핀란드 정부는 일단 이 현재 직업이 없어서 돈을 벌지 못한 사람 2천 명에게 매달 560유로, 미화로 약 585달러를 아무런 조건이나 제한 없이 지급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합니다. 시범 단계이긴 하지만 기본소득 보장제를 실시하는 건 이 핀란드가 전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핀란드는 2년간 이 시범 시행의 추이를 지켜본 뒤에 제도를 전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자, 그런데 누구에게나 일정 수입을 보장해주는 이런 제도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앞서 지난 6월에 스위스에서도 이런 기본소득 보장 제도를 전면 실시하기 위해서 국민 투표를 실시했는데요. 하지만 부결됐습니다. 이 반대 의견이 높았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생활비가 꾸준히 나올 경우에 누가 일하고 싶어 하겠느냐는 일각의 비판 때문이었습니다. 이 노동 의욕을 떨어뜨려서 이 실업자를 양산할 거라는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될 거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지금 핀란드에서도 같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선에 도전할 수 있었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꺾고 승리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림없는 소리라며 일축했는데요. 이 소식 먼저 새벼봅니다. 자, 이어서 미국 정부가 일부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계정을 수집하기 시작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미국의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인 아마존이 자선단체인 구두일과 손잡고 기부물품 무료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미국인들의 기부 현황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3선 도전이 헌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바락 오바마 현 대통령은 이번 두 번째 임기를 끝으로 물러나야 되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만약에 3선을 출마를 했다면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만약 3선에 도전할 기회가 주어졌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물리치고 충분히 승리했을 것으로 자신한다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데이비드 엑설러드 전 백악관 선임 고문과 인터뷰한 내용이 월요일 공개됐는데요. 엑설러드 전 고문은 X파일이란 팟캐스트, 일종의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자신의 비전에 확신이 있다면서 만약 다시 선거에 나가서 이 같은 비전을 명확하게 밝혔다면 미국인 다수의 지지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인을 물리치고 본인이 승리했을 것이다. 이렇게 오바마 대통령이 말한 건데요.
예.
자, 트럼프 당선인은 이런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네, no way, 어림없는 소리라며 일축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월요일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오바마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일자리 해외 유출과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 또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인 오바마 케어를 지적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을 상대로 승리한다는 건 가당치 않은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이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나왔었는데 일반 투표에서는 더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만 선거인단표에서 밀려서 이 트럼프 당선인에게 다음 대통령 자리를 내주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자, 오바마 대통령이 클린턴 후보에 대해서는 뭐라고 언급했나요?
네, 클린턴 후보가 매우 힘든 상황에서 훌륭하게 잘 해냈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클린턴 후보 측의 선거운동 방식에 대해서는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클린턴 후보 측이 지나치게 조심스럽게 선거운동을 벌였다며 비판했습니다. 운동 경기에서도 그렇지만 보통 이기고 있으면 안전하게 운영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표심 잡기에 나섰어야 했다는 겁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의 유산을 이어가겠다. 클린턴 후보가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에 패한 것을 두고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반작용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
예,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트럼프 후보가 승리했다고 해서 미국에 대한 자신의 비전이 실패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로 오바마 대통령의 비전이 환상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건데요. 그동안 실제로 문화가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관영적이고 다양하며 개방적이고 활력이 넘치고 역동적인 하나의 미국이란 생각을 많은 사람이 공유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오바마 대통령은 3선에 도전할 수 없고요. 이제 내년 1월 20일이면 퇴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퇴임 후에 어떤 일을 할지 계획을 밝혔는지요?
네, 가만히 앉아있지 않겠다면서 퇴임 후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할 뜻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는데요. 정치, 언론 등에서 미국을 이끌어갈 다음 세대를 서로 연결하고 이들이 미국의 진보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도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시카고에 세워지는 오바마 대통령 센터를 재능 있는 다음 세대 발전을 위한 장치로 만들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일부 외국인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계정을 수집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미국 세관 국경보호국이 국토안보부의 승인을 받아서 지난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무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해 비자 없이 미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에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유튜브 같은 소셜미디어, 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을 제출하라고 권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페이스북은 다른 사람들과 친구를 맺어서 사진이나 글, 뉴스 등을 공유하는 서비스를 말하고요. 트위터는 인터넷에 140자 이내 간단한 글을 올려서 소통하는 서비스고요. 또 유튜브는 동영상을 공유하는 서비스인데 이런 서비스 계정을 제출하라고 권고한다는 거죠.
네. 이 권고라고 한다면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건 아닌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건데요. 미국에 입국할 때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을 방문하겠다고 신청하면 SNS 계정을 입력하라는 난이 뜬다고 합니다. 이 SNS, 소셜미디어 계정을 제출할 의향이 있으면 여기에 기입을 하면 되고요. 아니면 건너뛰면 됩니다.
네. 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대상이라고 했는데 현재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가 몇 개 나라나 됩니까?
네, 한국을 포함해서 38개 나라인데요. 프랑스와 벨기에, 영국 등 대부분이 유럽 국가들입니다. 미국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나라의 국민은 비자 없이 미국에 들어와서 90일 동안 머물 수 있는데요. 자, 앞서 이들 나라 국민이 이런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었죠. 시리아 등에서 테러 훈련을 받고 이 같은 무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건데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들어오는 외국인은 한 해 2천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사실 미국 정부가 미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SNS 계정 수집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몇 달 전부터 나왔었죠?
맞습니다. 미 세관 국경보호국은 지난 6월에 이 같은 안을 발표했는데요. 8월 말까지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뒤에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조용히 시행에 들어간 건데요. 최근 테러 단체들이 테러를 홍보하고 단원들을 모집하는 데 트위터나 유튜브 같은 SNS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 세관 국경보호국은 이런 SNS 계정을 수집해서 조사함으로써 잠재적인 위협을 적발 하고 테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프로그램 시행과 관련해서 반응은 어떤가요?
네, 미 세관 국경보호국은 지난 6월에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한 뒤에 여러 시민단체로부터 큰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대표하는 인터넷협회와 미국 시민자유연맹, 전자프론티어재단은 이 프로그램이 개인의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특히 아랍계와 이슬람교도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고요. 이 프로그램 시행과 유지에 돈이 많이 들고 효과도 별로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당국은 SNS 계정 제출이 어디까지나 자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런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선물을 많이 주고받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미국의 상점들은 이 선물 쇼핑에 나선 미국인들로 1년 중 가장 분주한 한때를 보냈는데요. 이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면 또 받은 선물을 교환하거나 또 환불받기 위한 사람들로 상점들이 북적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필요하지 않은 선물을 굳이 환불하지 않고 좀 더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최대 온라인 쇼핑 업체인 아마존과 미국의 자선단체인 굿윌이 손을 잡고 기브백 박스 프로그램을 올해도 시작했습니다. 돌려주는 상자라는 이름의 이 프로그램은 빈 상자에 기부 물품을 넣어서 보내는 건데요. 빈 상자에 원하지 않는 선물이나 필요 없는 선물 혹은 많이 샀다가 남은 선물 등을 넣어서 보내면 굿윌이 운영하는 가게로 기부 물품이 가게 된다고 합니다.
네, 저 미국에서 이 아마존을 이용해서 인터넷 쇼핑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자, 아마존에서 배송하는 이 택배 상자 적지 않을 텐데 바로 이 상자들을 재활용하자 이런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아마존에서 배송하는 상자는요, 하루에 수백만 개 이른다고 하는데요.
예.
대부분 필요한 물건을 꺼내고 나면 그 상자는 쓰레기통으로 가게 되죠. 자, 그런데 그 상자에 옷이나 장신구, 생활용품 등을 채워놓고요. 기브백 박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배송용지를 뽑은 후에 그 용지를 상자에 붙여서 우체국이나 배송업체 UPS에 맡기면 자신이 사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굿윌 가게로 배송된다고 합니다. 배송비는 아마존 측에서 전액 부담한다고 하네요.
예, 이 굿윌 가게라고 하면 일종의 이 중고품 가게죠?
그렇습니다. 이 굿윌 가게는 여러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다양한 물건들을 기부받아서 저렴한 가격에 되파는 가게인데요. 미국 전역에 이 굿윌 가게가 있습니다. 이 가게 수익금은 장애인이나 실업자의 취업 발선, 취업 훈련 또는 지역 사회의 공공 서비스를 위해 쓰인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아마존을 이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정말 좋은 일에 동참을 하고 싶은데 아마존을 이용하지 않아서 아마존 상자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꼭 아마존의 상자를 이용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우체국이나 UPS의 규격에 맞는 상자라면 상관이 없고요. 기브백 박스에서 배송용지만 출력해서 붙이면 굿윌로 배송이 되고 이 역시 아마존에서 배송 비용을 책임진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버려지는 상자도 재활용하고 또 내게 필요 없는 물건을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부 방식인 것 같은데요.
네.
자, 미국인들은 사실 연말에 이런 기부를 포함해서 여러 자선 활동에 참 많이 동참하고 있죠.
맞습니다. 연말만이 아닌데요. 많은 미국인이 기부나 봉사활동을 일상생활의 일부로 생각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선활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미국인이 내는 기부금 역시 적지 않은데요. 지난 6월에 Giving USA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개인과 기업을 합해서 지난해 미국인들이 낸 기부금 액수는 3,73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이는 한 해 전보다 140억 달러가 늘어난 거라고 하네요.
예. 자, 그렇다면 개인별로 보면 어떨까요? 평균 어느 정도나 기부를 했는지요?
네, 미국인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기부금을 내는지 세금 공제 내역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미국인은 연초에 이 국세청 IRS에 전년도의 세금 보고를 하거든요.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쓰고 또 얼마의 세금이 냈는지 보고하는 건데요. 세금 보고엔 이 자선단체 기부에 대한 공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금 보고를 하는 미국인의 평균 기부 신고 금액이 한 해 약 4,800달러라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렇게 자선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예, 세금 환급을 받게 되는데요. 몇 가지 조건이 있긴 합니다. 자, 우선 국세청이 인정한 공제 가능한 단체에 기부한 것이어야 하고요. 타의가 아닌 자의에 의한 기부의 형태로 이를 통해서 이득을 챙겨서는 안 됩니다. 또 기부단체가 제시한 조건을 따라야 하는데요. 기부금에 대한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선 또 기부금 항목을 별도로 지정을 해서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또 250달러 이하의 기부금은 자선단체로부터 기부금을 받았다는 영수증만 있어도 되지만 250달러 이상의 금액은 기부금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가 필요한데요. 가끔 이런 세금 공제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이번 주에는 2016년 한 해를 결산하는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국제정치 분야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미국의 정치를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김현수 기자가 올 한 해 미국 정계를 강타한 4대 뉴스를 정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부상과 대통령 당선.
I am officially running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지난해 6월 부동산 사업가 출신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을 때만 해도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를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막대한 재산을 가진 사업가이자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 유명인의 무모한 도전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아웃사이더, 외부인이었던 트럼프 당선인은 하지만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공화당의 공식 대통령 후보로 추대됐고 미국의 45대 대통령에 당선되기에 이르렀습니다.
They're bringing drugs. They're bringing crime. They're rapists.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중에 멕시코 이민자 비하 발언, 여성 비하 발언 등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강경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기성 정치인에 대한 피로와 실망감을 느낀 미국인들, 특히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져가는 백인 노동계층 미국인들에게 트럼프 당선인은 신선한 대안이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트럼프 후보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이자 영부인, 연방 상원의원, 국무장관을 역임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A man you can bait with a tweet is not a man we can trust with nuclear weapons.
클린턴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군 통수권자로서 핵무기 사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트럼프 후보와 같은 대통령직이 맞지 않는 사람에게 핵무기 단추를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개인 이메일 사용 문제 등으로 정직하지 못하고 신뢰할 수 없다는 여론이 있긴 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클린턴 후보의 우승이 예상되는 대선이었는데요. 하지만 11월 8일 예상을 깨고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미국 정치권은 아웃사이더인 트럼프 후보의 승리로 충격에 빠졌고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의 목소리도 높았는데요. 다음 달 대통령에 취임하게 될 트럼프 당선인은 역사상 가장 분열이 심했던 대통령 선거 이후 미국인을 하나로 모아야 할 큰 과제가 놓여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논란.
So let's be stronger together, my fellow Americans. Let's look to the future.
미국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을 꿈꾸며 대선에 출마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며 돌풍을 일으킨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을 물리치고 지난 7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공식 확정됐습니다. 아웃사이더인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와는 달리 풍부한 정치 경험과 인맥을 자랑하며 대통령으로서 손색없는 자질을 인정받았던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하지만 대선 출마 후 1년 넘게 자신의 발목을 잡았던 이메일 논란으로 결국 첫 여성 대통령의 꿈을 접게 됩니다.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지난 2009년에서 2013년 초 국무장관으로 재임할 때 정부 공식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뉴욕 자택의 지하실에 설치한 개인 컴퓨터 서버와 이메일 계정을 사용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개인 이메일은 관용 이메일보다 보안이 약한데 이를 통해 기밀 정보가 새나갈 수 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클린턴 후보 측은 개인 이메일로 기밀 정보를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조사 결과 1급 비밀을 포함한 일부 기밀 정보가 오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 재임 당시에는 기밀로 분류된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클린턴 전 장관의 신뢰성과 도덕성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에 대한 사법감시단의 소송에 이어서 국무부도 자체 감사에 들어갔고 미 연방수사국 FBI도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논란과 관련해 따로 수사를 벌였는데요. 그리고 지난 7월 5일 FBI의 제임스 코미 국장은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What did the person do? Did they mishandle classified information? And when they did it, did they know they were doing something that was unlawful?
코미 국장은 클린턴 전 장관이 의도적으로 위법 행위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면서 법무부에 불기소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클린턴 후보는 한시름 놓게 됐는데요. 하지만 대선을 코앞에 둔 10월 말에 FBI가 재수사에 들어간다고 발표해서 대선판을 요동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대선을 불과 며칠 남겨두고 불기소 결정에 변함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클린턴 후보 측은 그런 FBI의 발표가 오히려 트럼프 지지자들을 결집하게 해서 클린턴 후보가 대선에서 패하는 요인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가를 강타한 해킹 사건.
지난 7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공식 발표하는 정치 축제인 전당대회를 앞두고 네비 와서먼 슐츠 민주당 전국위원회 DNC 의장이 돌연 사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7월 22일 이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1년 반 동안 DNC 관계자들 사이에 오간 이메일 19,000개를 공개했는데요. 그 가운데 와서먼 슐츠 의장과 당 지도부 인사들이 버니 샌더스 후보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결국 슐츠 의장이 사임하면서 일단락됐지만 민주당 전국위원회 컴퓨터 시스템 해킹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클린턴 후보와 선거대책본부 인사들의 이메일이 공개되자 클린턴 후보 측은 러시아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돕기 위해 민주당 전국위원회 컴퓨터를 해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intelligence community has concluded that they were almost certainly directed by senior Russian government officials.
지난 10월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DNC 컴퓨터 시스템 해킹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음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진 않았지요. 앞서 국토안보부와 국가정보국 역시 러시아 정부가 최근 미국 개인과 정치조직, 기관 등의 이메일 해킹을 지시했음을 확신하고 있다며 처음으로 러시아를 해킹 배후로 지목했었습니다. 그리고 대선이 끝난 뒤인 이달 초 미 중앙정보국 CIA는 러시아가 트럼프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사이버 공격을 했다고 결론 지었고 백악관 역시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해킹 배후에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런 러시아의 해킹 배후설을 비난하고 있지만 연방의회에서도 러시아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지시했고 연방의회 차원에서도 조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공화당의 연방 상하원 장악.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깜짝 대선 승리와 함께 공화당은 연방 상하원 의원 선거에서도 승리하며 의회에서의 다수당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공화당이 행정부와 의회를 모두 장악하게 된 것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집권기인 2006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지난 11월 8일 대통령 선거일에는 대통령을 비롯해 연방 하원의원 435명 전원을 새로 뽑고 연방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3분의 1을 새로 뽑았는데요. 상원은 민주당에 넘어갈지 모른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2석만 잃으면서 52석 대 48석으로 공화당이 다수당 위치를 유지했습니다. 하원에서는 공화당 241석 대 민주당 194석으로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하게 됐습니다.
This will be a government focused on turning President-elect Trump's victory into real progress for the American people.
폴 와이언 하원의장은 선거 후 첫 기자회견에서 공화당이 단합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었던 전국민 건강보험제도 오바마 케어 폐지를 최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2016년 결산 특집으로 미국 정치 4대 뉴스를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talk your way out. Talk your way out of something입니다. 오늘 let's find out what it means to talk your way out of something. But first, we'll start by listening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I heard that you're the first one in the class to present your project.
I know. I'm dreading it. I tried talking my way out of this by speaking to the professor, but it didn't work. He said I have to present first, no matter what.
You can't talk your way out of that with your professor. What were you thinking?
I know. Well, wish me luck.
본문에서 제이슨이 마이크에게 야, 우리 반에서 네가 첫 번째로 과제 발표한다며? 라고 하자 마이크가 I know, I'm dreading it. 맞아. 그런데 많이 부담되네. I tried talking my way out of this by speaking to the professor, but it didn't work. 그래서 교수님께 나 먼저 못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안 된다고 하시면서 꼭 내가 먼저 해야 한다고 하시는 거야 라고 하네요. 이어 제이슨이 야 교수님을 그렇게 해서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안 돼 라고 대답하네요. 마이크가 푸념하듯이 I know, well, wish me luck 라고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의 표현 talk your way out of something 잘 기억하시고요.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볼까요?
Hey, I heard that you're the first one in the class to present your project.
I know. I'm dreading it. I tried talking my way out of this by speaking to the professor, but it didn't work. He said I have to present first, no matter what.
You can't talk your way out of that with your professor. What were you thinking?
I know. Well, wish me luck.
Today's phrase is talk, T-A-L-K, talk, your way, W-A-Y, way, out, O-U-T, out. Talk your way out of something. To talk your way out of something means to get out of a difficult situation by verbally persuading the other person or giving a smart explanation. 네, talk your way out of something은 변명을 대고 무엇무엇을 모연하다 또는 무엇무엇을 안 하려고 적당히 이유를 대다 라는 뜻입니다. 곤란한 상황에 부닥쳤을 때 그럴듯한 말로써 위기를 모연하다는 얘기죠.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잭 어머니가 잭에게 설거지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잭은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다며 안 하려고 하네요. 그러자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Jack, stop talking your way out of doing the dishes and just do it. 적당히 변명해서 빠져나갈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 라고 말이죠. 네, 이젠 talk your way out. Talk your way out of something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Then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I heard that you're the first one in the class to present your project.
I know. I'm dreading it. I tried talking my way out of this by speaking to the professor, but it didn't work. He said I have to present first, no matter what.
You can't talk your way out of that with your professor. What were you thinking?
I know. Well, wish me luck.
Let's review. Talk your way out of something means to get out of a difficult situation by giving smart explanation or giving a verbal persuasion. Talk your way out. To talk your way out of something. Now try using the phrase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Modern Talking이 부른 Brother Louie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Love is a burning fire, stay, 'cause then the flames grow higher, babe. Don't let him steal your heart, it's easy, easy. Girl, this game can't last forever, why? We cannot live together, try. Don't let him take your love. Can't you see, brother Louie, Louie, Louie? I'm in love, set to free. Oh, she's only looking to me. Only love breaks a heart, brother Louie, Louie, Louie. Only love's paradise. Oh, she's only looking to me.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최근 열린 나토 강요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언제나 집단 방어와 민주주의적 단결의 중요성을 거듭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평화란 힘과 단결을 통해 그리고 분명한 목적과 의지를 통해 또한 그러한 것들이 나토의 핵심을 이루고 있을 때 가장 잘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이 기구가 태동됐을 때부터 그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동맹을 추진했던 인사들은 불안정과 정치적 극단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것을 방치했을 때 나타난 끔찍한 결과를 목격한 증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증오와 영토에 대한 야욕, 인종차별 등이 경제난, 민족주의와 뒤섞였을 때 나라 전체, 대륙 전체가 독소로 뒤덮이고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말로만 관용, 개방, 민주주의, 법치, 양심적인 정부가 필요하다고 외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을 인식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케리 장관은 동맹국들이 권위주의, 극단적 민족주의, 주권의 무시, 안보와 기본인권에 대한 위협 등의 물결을 막아야 하는 막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나토와 집단방위를 규정한 조약 5조의 충실한 이행을 정치보다 더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 동맹이 미 전역에 걸쳐 정당이나 정부 부처를 초월해 폭넓은 지지를 받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나토는 발칸전쟁의 종결을 이끌어냈고 9.11 이후 결속을 과시했으며 아프가니스탄 문제, 반테러 등에서는 부담을 서로 나누어 짊어졌습니다. 세계에 중대한 위험이 존재하는 한 나토는 분명한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케리 장관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보다 진정한 나토의 힘은 자유, 인권, 법치, 사회 구조 등에 대한 결의에서 나온다고 케리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방위를 위한 동맹체로서의 나토는 자유의 질서, 법치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고 있다고 케리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